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음성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양식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고 계명, 주님께서 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을 뛰어넘는 가장 큰 계명이며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본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마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듯이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것과 또 심판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요. 심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러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만큼 아름답고 매력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 경험이며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할례받지 못한 생각, 견고한 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숙명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힘든 그 이유가 있어요. 견고한 진이라는 말은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확신입니다. 학습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잘못된 확신을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의 이 견고한 진 때문에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위, 그것이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행위를 하셨을 때 깊은 정황과 내막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주님의 행위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7장 2절에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맞으신가? 아무리 가나안 족속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렇지. 이런 야만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나? 아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긍휼의 주님이라고 곳곳에 말씀해놓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들이 인간인데 정황과 내막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부모이고 또 자녀이고 또 일반 시민인 사람의 예를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사람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 한번 해보죠. 애지중지하는 4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 나왔는데 엄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는 도로 쪽으로 이미 내려갔어요. 자동차가 달려와서 어떤 큰 사고가 나기 1, 2초 전입니다. 그것을 엄마가 보았을 때 그때 엄마의 말과 표정이 보통 때와 똑같나요? 아닙니다.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주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이를 낚아챕니다. 평소에 조용히 아이를 부드럽게 이끌던 그 엄마의 모습과 태도와 행동이 아닙니다. 단호하고 아주 급격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4살짜리 아이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돌변한 말과 행동만 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가 왜 저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영적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여 굳어진 이러한 확신을 깨뜨리고 새롭게 하는 작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작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리해야만 하나님의 매력과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에는 할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포경수술이죠. 그 남자 아이 생식기 끝에 칼을 대어서 피부 거죽을 베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할례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그 잘못된 그 생각, 잘못 정리된 확신, 그 곳에 할례가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의 할례라는 것은 한두 차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 평생 과정의 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까요?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는 큰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확신 때문에 쉽게 주님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잘못 정리된 생각과 확신이 있다면 할례를 행하듯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나이에 아이를 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세 가지 단어가 뭐예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한 3살이나 4살. 처음에 아이를 둔 부모는 아실 텐데 아이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세 가지 단어가 안 해, 싫어, 내가 라는 단어랍니다. 안 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때 부모는 참 난감해하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버릇없는 아이로 자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아이의 그 욕구를 억누르면 또 기가 죽어서 소심한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그 다니엘 생일이었는데 다니엘이 아주 어릴 때 이모가 놀러 왔어. 다니엘 보고 아이고 우리 태우 미남이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싫어 미남이 아니야 강태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전하지만 동일하게 저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잘못 정리된 생각, 확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 진리를 통해서 그 영혼에 재학습을 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 더 필요해.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시 가보시면 요한복음 4장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가 등장을 하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오랫동안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여인이 자리를 떠나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구입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합니다. 31, 32절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31, 32절 말씀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다고요?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정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암송 구절 가운데 34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이요. 몇 년 전에 정말 자주 암송하며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불러 세우셨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는데 온전히 완수했으면 좋겠다. 정말 잘 달렸으면 좋겠다. 그런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이 구절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양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브로마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 푸드를 지칭해요. 야채, 고기, 빵, 뭐 생선 음식 전체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브로마라는 단어예요. 이 음식을 섭취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매일 섭취하고 예수님을 지탱하는 힘을 얻게 하는 요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그것을 완전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는 하루에 몇 번도 섭취한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수행하는 이것, 나를 매 순간 지탱하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으면서 나를 지탱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임무, 그 미션이 있겠죠. 그 미션 완수에 철저히 나는 헌신되어 있다. 이것이 내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신 주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헌신하신 거예요. 우리 누군가에게요, 철저히 헌신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든든하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헌신된 존재가 있다. 내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못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누군가가 나에게 헌신되어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것은 정말 든든해요. 힘이 나게 하고 실패를 지나가면서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철저히 헌신된 존재가 신적 근원을 지니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나에게 헌신하시되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주먹과 채찍질과 가시관에 내어줄 정도의 헌신이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권능을 가지신 존재께서 그러한 수치까지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헌신이면 이것은 엄청난 차원의 헌신이며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무언가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 뭔가 잘 풀리지 않아도 이 부요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동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님이 좋아지고 그 주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주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0장 5, 6절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 6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6절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자신의 등에 채찍질을 가하는 자들의 처분에 온전히 맡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이것은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견디기 힘든 수치와 치욕이에요. 자신의 돈을 잃는 것을 선택하지 수염 뽑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단발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상투를 자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거든요. 신체의 일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인데 이것을 없이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치욕보다도 더 치욕적으로 느껴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수염 뽑히는 것을 견디기 힘든 수치와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수용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침뱉음입니다. 수염 뽑히는 것보다 좀 더 굴욕적으로 느끼는 게 침뱉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을 침뱉음의 그 상태로 돌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기력해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헌신했어요.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행위를 하십니다. 2년 전 호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에반 톰슨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사고 이사를 했습니다. 5일 뒤에 하우스워밍 파티, 집들이를 했는데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던 중에 뒷마당에 있던 4살짜리 아들의 그 비명이 날카롭게 들리는 것을 듣습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4.5m 길이의 거대한 뱀이 아들을 감고 다리를 꽉 문 채 이 아들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아이는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 난간을 손으로 붙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4.5m,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진짜 길더라고요. 크고. 아빠는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뱀에 뭔가를 때렸는데 그게 꿈쩍도 안 하니까 뱀의 아가리를 손으로 꽉 잡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허벅지를 물고 있는 그 뱀의 이빨로부터 떼어내고 옆에 있는 그 쇠망치를 휘둘러서 뱀을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4.5m 파이톤 뱀을 일반 남자가 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이고 위험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잡혔어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헌신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굴레,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행위를 하십니다. 마치 호주의 그 에반이라는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슬래치 햄머를 들어서 뱀 대가리를 찍어버리듯이요. 이 사건과 바로 연관이 되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삼고자 하는 이 인류,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가 누구예요?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원래 그분은 혈과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자 하시는 인류가 혈과 육에 속해 있고 그 가운데 어떤 큰 저주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왜요? 혈과 육으로 된 사람만이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있는 인류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 의해서 노예로 잡혀 있다는 이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쓰그짐과 부패를 경험합니다. 사망의 권세, 이런 예수께서 놓이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뻗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끊어놓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인류가 사망의 예수께서 벗어난 다른 길은 없었어요. 4.5m나 되는 거대한 파이톤 뱀에게 물린 4살짜리 아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사망의 위험에서 구출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난간을 붙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뱀에게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헌신된 존재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헌신된 존재가 출연해야 했어요. 사망에 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사망에 던지면서까지 헌신된 존재가 있다는 것, 저 여러분에게요.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서 죽음으로만 인류를 지고 있는 사망을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인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여, 다른 말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헌신하여 주님께서 자신을 던지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멸망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십자가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의 한 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열려지면 또 주님의 지혜가 드러날 것입니다. 십자가와는 다른 형태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확 펼쳐지면서 또 사탄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요라고 합니다. 이런 확신에서, 이런 주님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확신에서요, 하나님 사랑이 시작돼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994년 6월 달에 라트비아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저는 시작했는데요. 그때 현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그곳에 도착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1994년 10월 달에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가와가지고 성수대교 붕괴한 뉴스를 알려주는 거예요. 조금 창피했습니다. 황당했지만 아,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뒤에 1995년 6월 달에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또 교회 식구들이 그 뉴스를 알려주더라고요. 사망자가 500명이나 나왔다고. 저에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아, 코리아 행패는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국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제 조국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경제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 한국이랍니다. 한국 제품, 어느 나라 제품보다 우월하죠. 여기서 이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속한 이 한민족. 저희 집은 그 타운하우스 빌리지 가운데 있는데요. 가끔 저녁에 운동하다가 마주치는 인도인 그 젊은 아빠가 있어요. 대우라고, 그 눈이 진짜 동그랗고 큰 아이를 항상 안고 막 말을 걸어오는데, 한 번은 아내를 붙잡고 자신이 구입한 한국 차가 엄청 좋다고, 아, 대단하다고 자랑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국격이 올라갈 때 오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살만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더 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 이건 엄청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자부심. 저는 이 자부심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든다고 생각해요. 저와 함께 잠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느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했을 때 하늘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만상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느니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별들의 숫자를 정확히 아는 과학자가 없어요. 단지 추정할 따름이에요. 지금 밝혀진 이 별들의 숫자, 그 숫자를 하나하나 세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별들 하나하나 세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요. 저희 집에 만약에 계산을 정말 빨리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한 100배, 1000배 빠른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1초에 100억 개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100억 개의 숫자를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컴퓨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의 수효를 1초에 100만 개를 확 세워요. 아, 죄송합니다. 100억 개. 1초에 100억 개를 세울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세는데 이 수표 컴퓨터로 얼마나 걸릴까요? 답은 3천만 년입니다. 30 million years. 이사야 40장 26절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 그 창구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의 수효, 그것들 모두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하신 존재가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별들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요.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거대하고 강력하고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존재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용하시고 그것을 왜 내어주셨다? 주먹으로 내려치도록 머리를 내어주셨다?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라고 부릅니다. 부요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 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이요? 대제사장들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러 가지로 유죄를 주장하면서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제목을 들어가면서 이 송사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세요. 그렇게 빌라도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범죄인을 이때까지 빌라도 총독은 많이 보아왔거든요. 경험상 피고인들은 보통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하려고 하고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실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변화도 하지 않을 작정이냐 이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침묵을 지키는 것이 신비감이 들 정도로 이때까지 이런 죄수가 없었거든요. 그의 정치 경력상 너무 기이한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에 철저하게 순복하여 입을 여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침묵하시는 대신에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시는 순간 그래서 무죄로 판명이 되어서 십자가에 가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소망이, 희망이 소멸됩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히 결코 속죄함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저주받은 상태로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하신 주님께서 온갖 모욕과 거짓 고발에도 불구하시고 슈퍼컴퓨터가 3천만 년 동안 카운트해도 부족한 그 별들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입을 닫고 계십니다. 성님께서 이러한 주님을 내가 갖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나의 주님이 되었다.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 어떤 스테이트 주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알래스카 주입니다. 미국은 USA라고 그러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여러 주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한 나라를 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고 있죠. 보통 51개의 주라고 그러는데 이 알래스카는 49번째 편입된 주입니다. 원래는 어느 나라예요? 이 땅이? 예, 러시아 땅입니다. 샀어요. 매매 계약을 거쳐가지고. 예,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에, 예, 그러니까 1867년 3월 30일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 조약을 체결합니다. 알래스카는 얼마나 큰가 하면요. 남북한 합친 것을 우리는 한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반도 면적의 7배가 알래스카 땅의 면적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매입 가격이 720만 불이에요. 아, 목사님, 뭐, 백 몇십 년 전이었으면은 현재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됐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720만 불을 지금 현재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요. 16억 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16억 불 정도면 영화 주라기 월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영화 매출이 16억 불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한반도 땅 7배 되는 거대한 알래스카 땅을 이 가격에 구입합니다. 구입을 위해서 미국 의회에 동의를 구했을 때 의원들 거의 다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4년간 남북이 갈려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이 끝난 지 1,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으로 해서 지칠 대로 지치 있는데 무슨 쓸모없는 눈 덮인 땅을 사느냐라고 해서 거의 다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때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의 주도로 이 땅 사는 것이 성공합니다. 땅 사는 것이 체결이 되자마자 미국 의회와 국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극지에 아무 쓸모없는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면서 이 수어들을 계속 비난합니다. 알래스카 메이블요, 이 여러분 구글에 쳐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Sewer's folly, 수어드의 바보짓이라 이렇게 비웃고 이 알래스카 땅을 Sewer's icebox, 수어드의 얼음창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 일로 국무장관 수어드는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5년 뒤에는 글쎄 화병인지는 모르겠는데 1872년에 숨을 거둡니다. 이 알래스카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매매가 일어난 뒤로부터 30년 후 1897년입니다.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잇따라 발견되고 은, 철광석 등 각종 광물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발견되고요. 예를 들어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석탄의 10분의 1이 그 알래스카 땅에 묻혀 있어요. 엄청나죠. 이 천대받던 알래스카가 갑자기 기해의 땅, 천혜의 자원보고로 재평가됩니다. 그때서야 30년이 지났어야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죽은 스워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의회에서 당신이 했던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창고가 아니라 보물창고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알래스카 구입은 현재 미국 사람들 사이에 역사상 최고의 거래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주 최고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주 희미하게 어떤 부여와 어떤 신분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희미하게 좋은 게 있나 보다. 누군가가 십자가에 이런 일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덮어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성경 일독해봤어? 그래서 또 펼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다가 또 덮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직 그 개념이 아주 희박해요. 뭔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진가를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진가가 밝혀집니다. 의회를 설득할 때 수워드 국무장관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지와 자원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했더랬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엄청난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너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인격이 계시고 그분은 너희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도 될 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격이시다. 너희는 그런 존재를 얻게 되었다. 이 부여를 확신하라. 선생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막 때에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에서 다뤘던 이러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되어 계시고 이 헌신이 철저하시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되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을 양식, 음식 삼을 정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역사, 이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영적 확신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장시간 주님을 알아온 이들도 있고 이제 걸음마를 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되셔서 진리를 밝혀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을 알 방법이, 확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주님을 오해하고 늘 못해, 안해, 내가 이러한 말로 타협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끌려가듯이 나머지 인생을 보낼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주님의 부요로 인해서 내 주님 사랑하는 것이 싹틀 뿐만 아니라 꽃을 피우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